계속해서 출애굽기를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좀 펴보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모세가 이제 왕궁에서의 40년을 보내고 두 번째 40년에 해당하는 그 광야 생활 40년의 그 부분을 좀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모세의 절망 이렇게 좀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2장 23절부터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그 이집트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하여 부르짖는 그들의 소리가 올라와 하나님께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신음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셨다. 참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공의롭기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산에 정확하시고 하나님께서 참 딱딱하시고 날카롭기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긍휼이 무한하셔서, 긍휼이 무한하셔서 아침마다 새로우셔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참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고 곁길로 나가고 참 아무리 우리가 엉망인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얼마나 참 기쁘고 반가운 소식입니까? 아멘.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 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곧 호렙의 이름에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니라. 그가 보니 보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떨기나무가 소멸되지 아니하므로 모세가 이르되 이제 내가 옆으로 가서 이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였더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자로 삼으신 그 모세를 하나님이 처음에 만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제 첫 번째 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에서도 사도의 표적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처음 시작부터 애초부터 아예 처음 시작 자체부터 표적으로 다루신 민족이다. 세상에 이런 독특한 민족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지금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체. 이스라엘은 역사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고난을 받고 정말 민족이 다 이렇게 흩어지고 다 사라진 것 같았지만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하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이런 민족이 없었죠. 그래서 이 불이 붙었지만 소멸되지 않는 그 용광로를 지나지만 그러나 소멸되지 않는 그러한 민족 이스라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가 보려고 옆으로 가는 것을 주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거늘 그분께서 이르시되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거룩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이곳에 와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이제 거룩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것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이 그 계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현존이 있는 자리가 지금 거룩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집트의 그 왕궁에서 30여 년을 지내면서 자랐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영세서부터 한뭐 네다섯 살 정도까지 실제 자신의 그 어머니에게 이제 양육을 받았지요. 그렇죠? 그 기간을 빼고는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그러한 시간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어쨌든 모세가 그 자기의 그 정체성과 또그 하나님에 대해서 잊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의 정말 눈물 어린 그런 기도와 어머니의 수고가 기초가 되었다. 제가 그런 말씀 지난번에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을 때 그분이 그가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인시키시는 그 방법이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그 정체성,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렇죠? 네 아버지의 하나님, 그 아므람, 그렇죠? 아므람의 하나님이시고, 또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에 관한 묘사, 즉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묘사가 성경에서 7번이 등장합니다. 그 7번 중에서 구약에 3번이 등장하고 신약에 이제 4번이 등장하는데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지금 출애굽기에서만 등장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6절, 15절, 그다음에 4장 5절에 이렇게 등장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 사도행전 이렇게 네 군데에서 지금 이러한 하나님의 이 호칭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호칭은 이 하나님 이렇게 불리기를 좋아하신 이 호칭은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셨는지를 드러내는데, 그것은 사실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 인간적으로 볼때 상당히 똑똑하거나 뭐 모든 사람들 중에서 제일 뭐 현명했거나 제일 신실했거나,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택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들이었고, 다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름으로 불리길 기뻐하신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대표로 이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를 이세 사람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고 이들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것을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이 지금 3장의 그 15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15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주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이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이 모든 세대에게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가도, 하늘 왕국에 가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렇게 불리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나의 이름이다.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다.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구절이 또 중요한 이유는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펴보시면은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제 23절부터 보면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유대의 그 어떤 종파들 중에서 바리새인과 지금 쌍벽을 이루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지금 우리로 이야기할 때는 보수주의자들입니다. 그리고 소위 평신도들입니다. 바리새인 그러면은 꼭 성직자 같죠? 바리새인이 오히려 평신도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것에 기준으로 본다면, 사두개인들이 오히려 제사장 계급입니다. 사두개인들 안에 제사장과 서기관과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사두개인들은 자유주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인 것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이렇게 기적도 믿지 않고, 자유주의자예요, 그야말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회의주의자들이었는데, 참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죠. 이 제사장 계급이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런데 어찌되었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활을 가르치는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자식이 없이 죽었는데 그 제일 큰 형이 죽었을 때그 둘째 형이 이제 그 형수, 제일 큰 형의 형수를 취하게 되는 그런 이스라엘의 전통을 언급하면서 그렇게 해서 쭉쭉쭉쭉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형제 일곱이 다 죽어서 제일 큰 첫째 형수가 지금 일곱 사람에게 다 차례로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가지고 다 죽었다면 나중에 부활을 하면은 그 첫째 형수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대단히 참 극단적인 그러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하므로 잘못하느니라.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일단 이들의 가정이 잘못되었다. 부활 시에도 지금 여전히 어떤 그 세상에서의 결혼 관계와 동일한 그런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 그 부분을 지적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31절에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냐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이 질문을 했다는 것을 예수님 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은 있다. 부활은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성경에 보면은 이것을 알수 있다. 이러면서 지금 설명하시는 장면이 31절부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에 관하여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하였느냐?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니 자 여기서 등장하지요. 이게 지금 출애굽기 우리가 지금 방금 본그 구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매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에 깜짝 놀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미 충분히 다 알고 있을 이 토라의 한 구절, 그러니까 이 창출 레민신 이 모세 오경을 왜 토라라고 유대인들이 불렀죠? 그 토라의 한 부분인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지금 사람들이 간과했던, 사람들이 그냥 늘 토라를 읽으면서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던 한 단어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보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시점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신 시점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너한테 지금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사두개인들의 만약에 논리대로라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렇게 나는 옛날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옳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죠?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옳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현재형으로 나는 지금도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현재 내 눈에는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지금 어떤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그냥 한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람, 아 죽었고 현재의 사람 살고 있고 미래의 사람 앞으로 살 사람 이렇게 우리는 구분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그냥 펼쳐져 있고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냥 현재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인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부활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다. 그래서 깜짝 놀란 것입니다. 똑같은 구절을 그렇게 봐왔으면서도 수천 년간 그렇게 봐왔으면서도. 그 말씀이 그런 의미인 줄은 그 유대인 그 랍비들이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 하나님 자신이 아니시라면 이 말씀의 이 참된 의미를 이렇게 정확하게 밝혀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정확한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 어떤 동사 하나, 영어로 치면은 그 is냐, was냐, 그 차이거든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었고냐, 이고냐, 그 차이고. 이런 시제, 동사의 시제 하나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런 장면,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이것이 성경을 그냥 개념만 번역할 거냐, 아니면 단어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번역할 거냐의 그 어떤 원칙의 문제가 여기서 대두가 되는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단어 하나하나하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아람의 그 원문들의 의미만을 단순히 영어로 옮기는 데 치중한 것이 아니라 단어를 일대일로 대응시키는데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컨셉, 개념만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워드, 단어 하나하나를 보존하시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하다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이고요. 이러한 예를 갈라디아서에서 볼수 있는데 잠깐만 같이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펴보시면 여기서도 단어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장면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5절에,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그것이 단지 사람의 언약이라도 일단 확정되면 아무도 취소하거나 거기에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확정하신 그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취소하지 못하며 또 그 약속을 무효로 만들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것이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와 네 씨에게 이 땅을 영원히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우리는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게 뭐였냐면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그 땅을 주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대대로 내려오는 그 후손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땅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하실 때 그 씨가 단수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씨들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의 대대로 자손과 손자와 뭘 대대로 내려오는 그들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한 씨, 특정한 한 자손, 아브라함의 이 태에서 나오는 아니 아브라함의 그 뿌리에서 나오는 후손 중에서 어떤 특정한 한 씨, 특정한 한 후손을 지칭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16절에 그래서 네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갈라디아서 3장의 그 결론이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씨요 약속에 따른 상속자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어디까지 확장시키고 있는 거냐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이방인들이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건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 지금 이렇게 확장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에 따른 상속자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하셨던 그 땅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그 땅을 상속받는 자,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가 바로 그 약속의 씨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상속이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단어 하나가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씨들 이렇게 이야기하냐? 씨냐? 그렇죠? 예. 영어로 치면 스펠이 S가 붙냐 안 붙냐 이 차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 한 단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알 수 있고요.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오셔서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장면이 그 밑으로 쭉 나오면서 모세는 계속해서 아예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게 다섯 번에 걸쳐서 지금 3장과 4장에서 다섯 번에 걸쳐서 지금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딴 사람 보내십시오 하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장면이 11절에서 첫 번째 그 다음에 13절에서 두 번째, 4장 1절에서 세 번째, 그 다음에 4장 10절에서 네 번째, 그 다음에 4장 13절에서 다섯 번째로 이렇게 지금 저는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참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정체성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드러내 주신 것과 두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번째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스스로 계신 분이다. 이렇게 지금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하나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 어법상 본인을 스스로 높이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스스로 계신 이께서, 이렇게 지금 해야 어법이 맞기 때문에 번역했지만, 영어로는 똑같은 거죠. I am that I am. 그러니까 나는 I am이다. 이렇게. 내가 I am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요. 예, 이걸 지금 우리는 이제 스스로 계시니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이고요. 사실 영어 문장에서도 I am 이렇게만 하면은 사실 문법적으로는 이게 좀 어려운 거죠. 이게 I am 뭐 a boy가 되든지 그렇죠? I am a tree가 되든지 뭐가 뒤에 뭐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I am까지만 나오고 지금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문장 구조상으로 보면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문장 구조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은 어디에 한정시키실 수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 계시하셨던 이 이름이 우리가 어디서 또 발견하냐면,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선언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I am the way.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I am이 나오는 거예요.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선언을 하시는데 또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렇죠? 나는 생명의 빵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렇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는 알파이고 오메가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쓴 책들 중에서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 있잖아요. 그 요한 계시록에도 보니까 지금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요, 끝이다. 나는 다윗의 뿔이다. 뭐 나는 빛나는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 I am 다음에 오는 것들을 상당히 많이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뒤에 붙이면 그냥 다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에요. 그 뒤에다가 그냥 뭐든지 갖다 넣으면 다 그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다 갖다 넣으면은, 그렇죠? 우리의 모든 생명과 삶에 관계된 모든 것들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이 표현이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 포도나무다, 나는 뭐 생명의 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선언이 그게 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이 하나님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I am that I am. 나는 I am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현이기 때문에 신성에 관계된 표현인 거예요. 그게 단순한 어떤 그냥 일반적인 그런 표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모세에게 드러내시는 그 하나님을 잠깐만 더 보면, 6장에 보시면, 출애굽기 6장에 2절에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주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자 하나님의 이름으로는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여호와라는 지금 단어가 처음으로 지금 언급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지금 세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자 하나님으로 알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까지만 알려주시고 모세에게는 지금 여호와로도 알려주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구절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알리신 하나님의 이름은 어떤 것들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그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보다 높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엘 엘리온입니다. 이게 다 히브리어들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순간에 처해 있든지,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버림받아서, 내가 가장 비천한 처지에 그렇게 있게 된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엘 로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그 양을 미리 예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가장 코너에 몰렸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의 필요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서 체험한다면 그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그렇죠? 또 우리가 싸우는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앞서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다면 그 하나님은 여호와 니시이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의미가 여호와 니시거든요. 또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양들의 목자처럼 자상하게 우리에게 꿀을 먹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경험했다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라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외적인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았습니까? 내가 병이 걸렸었는데 하나님께서 낫게 하셨습니까? 또는 내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셨습니까?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 라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참이 거센 풍파를 지나는 이 세상 속에서 참 격동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로 이 마음이 흔들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위로부터 오는 평강을 나에게 많이 채워주셨다. 이렇게 체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 샬롬. 그렇죠? 평강의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늘 거기 계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여호와 삼마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했습니까? 이것을 여호와 치케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계시해 주십니다. 또 우리를 거룩히 구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메카디 쉬켐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까지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들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 모든 이름들에 속한 이것들을 우리가 다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붙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 하나님의 어떤 한 속성만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속성을 우리가 다 체험한다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구출자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구출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노예 생활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 죄의 노예, 세상의 노예로서 이 허덕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구출할 구출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지금 5번에 걸쳐서 저는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모습을 우리가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의 그 관계와 비추어 생각해 볼때 아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셨을 때 마치 이사야 대언자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버지의 마음이시죠? 그때 이사야 대언자가 대답했듯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게 아들 하나님의 심정이셨던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모세처럼 나는 못 갑니다. 보낼 사람을 보내십시오. 아들 하나님께서 그런 입장을 취하셨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누리는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